여러분 구약에서 그 스가랴서를 한번 쭉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성경 구약 성경 1313페이지에 적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1313페이지인데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만 1절부터 6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랴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기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종 선지자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내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다 하셨느니라 하라. 아멘. 예,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그 스가랴서는 선지서 중에 있는 그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은 율법서, 보통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율법서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 역사가 나오는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지혜서라고 그래서 이제 시편하고 잠언하고 그다음에 또 전도서가 있지요. 또 그리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구약에서 선지서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선지서를 또 둘로 나누면은 대선지, 소선지 이렇게 나눠요. 그 대선지는 더 중요하고 소선지는 더덜 중요하고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대선지는 그 장수가 많아서 대선지라고 하고 소선지는 장수가 적어서 그냥 소선지라고 성경학자들이 편의대로 그렇게 그 구분을 해놓았을 따름입니다. 소선지에 있는 책들이 대선지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택한 이 스가랴서는 1장서부터 4장까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스가랴서는 소선지에 들어가지 않고 대선지. 왜냐하면은 대선지에 들어가는 것이 이사야서하고 그다음에 예레미야서하고 그다음에 에스겔서하고 다니엘서까지 들어가죠. 우리 지난번에 다니엘서 공부했는데 근데 다니엘서는 12장까지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이 에스겔서는 스가랴서는 14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스가랴서도 대선지서 그 안에다 집어넣어야 될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거는 제가 한게 아니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했는데 이 스가랴서에 있는 그 내용들은 장수가 길지만 장수는 14장이지만은 그 내용이 아주 짤막짤막해서 전체 아마 길이가 좀 짧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쭉 적어놨습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뜻, 영어로는 자카라야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뜻은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는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The Lord remembers.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 이 스가랴는 원래 그 제사장 가문이고, 그리고 이 스가랴하고 그 앞에 나오는 학개서하고 거의 같은 동년대에 쓰여졌습니다. 아마 같은 그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를 한 달 내지 두 달이 서로 같은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다 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아주 비슷하게 쓴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선지자가 똑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빌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데 그 메시지가 빨리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재촉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성전을 빨리 이것을 너희들이 만들라. 왜 그러냐 하면은 성전이 있어야만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 그 메시아가 거기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빨리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그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가 있을 때 그 이 백그라운드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다윗 왕과 솔로몬 왕 그 후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서 그래서 이제 이방 신들을 불러들이고 또 그래서 이제 그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졌죠. 그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 그 선지자들을 엘리야와 엘리사와 또 다른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많은 그 경고를 하고 충고를 했는데 듣질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그들을 이제 그 이웃 국가인 바벨론에게 이제 붙여서 바벨론에게 싸움을 붙여서 지게 해서 그래서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부 다 포로로 많이 붙잡혀 갔습니다. 아마 그때 한 3, 40만 명은 붙잡혀 갔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젊고 똑똑하고 부자고 힘있고 또 예쁘고 한 사람들을 다 붙잡아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죠. 70년이면 참 오랜 기간입니다. 한국이 일본에게 그 식민지 사용하는 것이 36년이었어요. 36년이 참 오랜 기간인데 36년 기간 동안에 사람의 말이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1세들이. 그러니까 70년이면 굉장히 오랜 세월이죠. 그래서 이 스가랴서를 쓴 이 스가랴 선지자도 이 포로 생활로 가서 거기 있는 동안에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한 3, 40만 명이 그 바빌론으로 그 포로로 다 붙잡혀 갔는데 그 우리가 그 느헤미야하고 에스라서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적국 왕을 통해서 이제 페이버를 주죠. 은혜를 붙여서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라는 특명을 허락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그 적국 왕이 그 군사들을 보내고 이제 돈을 보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특별한 명령을 받아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나중에 다시 보냈는데 그때 돌아온 사람이 한 5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 각인은 한 3, 40만 명이 붙잡혀 갔는데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살다 보니까 편하고 그리고 거기서 뭐 말도 이제는 익히고 또 풍습에 젖어서 거기가 더 좋습니다. 그러고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게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빨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와 보니까는 옛날에 내 살던 집,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살던 집을 찾아가서 이제 거기서 재배하던 그 포도나무, 또 그 이 사람들이 그 재배하는 올리브 나무, 뭐 땅들 집들 이것도로 찾고 다시 재건한다 보니까 성전하는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듣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15년, 18년 정도를 그냥 그대로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불순종하고. 그렇게 그냥 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답답해가지고 이제 학개 선지자하고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왜 성전을 안 짓느냐라고 빨리 지으라고 재촉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 내용이 이제 주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스가랴서 전체에 흐르는 내용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즉 다시 말해서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하라. 이 말씀의 내용들이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지금에도 유대인들이나 마찬가지고 지금 교회에도 똑같이 그것이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기네들은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그래서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말씀도 다 까먹고 그 다음에 순종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제사들도 안 지내고 그렇게 그대로 세속적으로 70년 동안을 이방 땅에서 이방 민족들하고 똑같이 살았으니까 자기네들 선조가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섬겼다 하는 것이 먼 조상들의 가물가물한 그러한 옛날 얘기로만 들렸지 그게 피부에 닿는 것으로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학계에서도 그렇고 제일 처음의 시작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 오늘 그 1장에서 보면은 1장 1절에 다리오 왕 2년 8월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택한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한다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게 언제냐 하면은 다리오 왕 2년 8월에 왜 이스라엘 왕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왜 적국 왕 다리오 왕을 이걸 해수의 기준으로 삼았느냐? 오래간만에 그러니까 70년 만에 해방이 돼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지 않습니까? 돌아오긴 했어도 그러니까 그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네들이 있었던 그 메대 파사의 적 왕국 다리오 왕 2년 8월 이것을 이제 삼았습니까? 그것이 나중에 그 BC로 따지면은 그것이 BC 520년 10월서부터 11월 그 사이에 이것이 해당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 학계서 1장 1절에도 보면은 그 앞에 나오는 선지선대 학계서 1장 1절에 역시 그 예언을 다리오 왕 2년 6월 첫날이라고 그렇게 써 있어요. 그것은 같은 다리오 왕 2년이니까 BC 520년 그게 8월 날짜 계산을 보면 8월 29일이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의 사는 곳에 이제 빨리 정착해서 그래서 우리 집이 옛날 우리 조상이 살던 것을 다시 땅을 회복을 해서 집을 다시 짓고 그리고 살아야 될 텐데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인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너희들 집이 먼저가 아니라 나의 집을 먼저 지어야 된다 하는 것을 그 우선순위를 새롭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선 나의 집이 먼저 서야만 너희들이 그 외부의 세력서부터 또 그리고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어서 농사를 짓는데 하늘에서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고 또 그다음에 그 햇빛과 그리고 온도를 적절히 주어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축복해야만 잘 살지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먼저 너희 집들부터 하면은 그러면 여기 다시 돌아와도 옛날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동안에 매우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나중에 죽을 때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충성된 그런 종들은 항상 언제나 핍박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돌에 맞아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은요.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라고 그랬죠.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 그 1장 1절이 스가랴의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가 땅에서 의로운 피를 흘렸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떻게 의로운 피를 흘렸느냐? 그 역대하 24장 그 구약 성경에 그 히스토리를 적은 역대하 24장 20절 21절에 보면은 그 어떻게 죽었는지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이에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거로 여호와께서도 너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그랬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을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더니 그랬더니 화가 나서 그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렸느니라 라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마치 그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고 나서 당신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다스리는 걸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구했죠. 그리고 그 사무엘의 아들이 그들을 다스렸을 때 사사로 다스렸을 때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시오.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해서 그러니까 그들 소원을 들어주라. 그래서 이제 왕의 제도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뽑은 자 중에서 가장 적은 그 종족들 베냐민 족속 중에서 그래서 작은 자 사울을 뽑아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점점 교만해져서 자기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은 자, 즉 하나님의 그 대언자 사무엘을 말을 순종하지 않았죠. 제사 드리는 것을 자기가 대신 왕이 대신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제 진노를 당해서 사무엘도 똑같이 여기 한 얘기하고 똑같이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가 너를 떠났다 하는 얘기를 똑같이 사무엘도 사울 왕에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여기서도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와가 너희를 떠난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듣기 싫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서 이제 돌로 스가랴 선지자를 때려서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 마태복음 23장에서 아벨의 피로부터 그 다음에 너희가 죽인 스가랴의 피까지 이 땅 위에 모든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것이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고 그 다음에 서기관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이게 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스가랴는 의로운 그 하나님의 의롭다 이를 그 칭함을 받고 그리고 그 선지자로서 돌에 맞아 죽은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스가랴서를 전체를 한번 쭉 이렇게 그 14장까지 되는 것을 우리가 그 흐름의 내용을서 이렇게 끊어 보면은 그 1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그 6절까지가 그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나, 돌아오라. 즉 다시 말해서 회개하라 하는 그러한 주님의 그 음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이 조금 이따 우리가 다시 이것을 찾아보겠지만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이것이 계속해서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강조하는 것을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는 내용이 그 1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이고 그 다음에 1장 7절서부터 그 다음에 6장 15절까지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 말씀이 임하고 그 다음에 또 환상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상 중에서 서로 대답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선지자에게 내가 이것을 무엇을 보느냐 뭐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봅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쭉 대화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여덟 가지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 환상은 특별히 마지막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도 우리가 공부할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계속 꿈과 환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셨어요. 특별히 그 마지막 때 되어질 그런 일들을 적그리스도나 또 그리고 이제 그 각 국가들이 생겨나는 그런 모습들을 짐승의 모습으로 해서 이것을 환상으로 꿈으로 보여준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스가랴서도 여덟 가지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7장서부터 8장, 7장 1절부터 8장 24절까지에는 네 가지의 메시지를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하나님이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9장서부터 14장 제일 끝에까지는 앞으로 장래 될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러한 것을 이제 그 하나님께서 저 스가랴 선지자에게 네가 받아 쓰라 하면서 쭉 다 쓴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제 마지막 때 엄청나게 많은 고난들이 소위 그 야곱의 환난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과 같이 연결이 돼서 특별히 이 스가랴서는 그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와 그다음에 요한계시록하고 아주 같이 이렇게 연결돼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 이걸 하나하나 찾아서 공부하겠지만은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배우고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보통 이 교회에서 잘 공부를 하지 않죠. 그렇게 아주 그 파퓰러한 그러한 그 성경의 66권 중에 하나는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복음서 많이 공부하고 또 그리고 이사야서 많이 공부하고 그다음에 창세기나 출애굽기 뭐 이런 것들 많이 보고 이 스가랴서는 별로 그렇게 아주 인기가 있는 그러한 선지서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스가랴서 이 안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비밀들이 많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이 비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 다시 이제 그 오늘 본문으로 가서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하고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그 임한다 하는 그 말씀이 그게 아주 똑같은 그 스타일로 계속 이제 이렇게 리피트가 되는데 그 다음에 그 7절에도 보면은 6절 그 밑에 7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11일 11월 그 다음에 똑같은 그 패턴으로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리오 왕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리오 왕 몇 년이냐 몇 월이냐 이거에 따라서 근데 여기서 그걸 보면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거리가 굉장히 그 길어요. 어떨 때는 몇 년, 어떨 때는 한 5개월, 6개월씩 이렇게 뚝뚝 떨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 선지자들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그게 보통이에요. 보통. 우리가 그 창세기 보면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네 본토 고향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이제 떠나서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늘 옆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걸 쭉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거의 한 10년씩이나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천천히 천천히 기다리고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얼마를 기다렸습니까? 25년이죠. 그렇죠? 25년.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느냐. 그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따라간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 예수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것이 강조가 되느냐 하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이 꾸준히 그 인내를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자라가야만 우리의 신앙이 자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빨리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질이 급해서 빨리 내가 이게 눈에 보이는 이게 나타나야만 그래야만 내가 이게 속이 시원한데 그러면서 이거를 자꾸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시길 원하세요. 우리의 그 성령의 열매가 되기를.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은사는 다 겉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의 그 열매는 전부 다 우리의 속사람이 다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하죠. 능력을 발휘하고 악한 영들하고 또 싸우고 병들을 치료하고 그렇게 그 필요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그 은사들을 가지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가지고 천국 오는 거 아닙니다. 천국 갈 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된 우리의 성품,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구원 받고 나서 이제 천국에 가면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한 일에 따라서 다 이제 상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근데 그 상이 공력에 따라서 불에 타는 거냐, 불에 타지 않는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상을 받고 못 받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타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내가 전에는 화잘내고 그리고 참 내가 참지 못하고 그리고 아주 괴팍한 성질이었고 있었는데 그런데 내가 많이 변해서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성품으로 많이 변했다. 이거는 불에 타질 않죠. 그렇죠. 이건 누가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열매가 돼서 하나님께서 섰을 때 내가 참 오래 참았다. 그래서 미혈관을 거기서 씌워주고 또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그의 상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오래 참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을 닮고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많은 칭찬을 받고 그리고 상급을 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그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구원은 받지만은 그 다음에 구원 받은 이후에 내가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데 그 나의 위치가 나의 그 모습이 이제 내가 이 잠시 잠깐 사는 이 동안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나의 모습과 나의 위치가 영원히 차이 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도 내가 좋은 그 직장에 내가 좋게 취직을 하려고 해서 얼마나 그것 때문에 자식들을 우리가 공부를 시키고 뭐 과외를 보내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 부모들이 다 그렇죠. 그런데 왜 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빨리 열심히 많이 배워서 그래서 이제 좋은데 취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제 여기들 그 멕시칸들 그 허접 쓰레기 잔 일들 하고 이렇게 기술이 없이 평생 그런 식으로 다 살지 말고 좋은 데 취직해서 편안하게 더 높은 데서 돈 많이 벌고 살아라. 그 뜻 때문에 한국 부모들이 열심히 그렇게 자식들을 가리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가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일단 천국에 올라가고 나면은 그러면 거기서 끝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그 모든 나쁜 습관을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또 그러한 우리에게 크레딧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렵게 때로는 그 고통당하게 때로는 그 심한 그 불치의 비용을 주어서 그래서 내가 내 방법으로 내 뜻으로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방법으로 내가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자손들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따라오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이 죄인들에 대해서 그것을 안 들어요. 그리고 말을 안 듣고 자기 뜻대로 고집대로 그거 살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셔서 또 채찍을 또 드시죠. 예, 우리 그 인생의 그 죄인들의 모습은 참 그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서 기적을 보여주셔서 이제 홍해를 건너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먹을 불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를 못 먹어서 이게 불평하고 그리고 우리가 부추가 그립다고 불평하고 베지테블이 없다고 불평하고 이것이 그들의 모습들이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적어도 뭐 장정만 60만이라니까 그의 부녀자들까지 다 합하면은 적어도 한 2-300만 원이 그들이 이제 그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해가면서 하니까 힘들죠. 왜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하늘의 만나를 키워서 이렇게 내주는데 미국의 부식 담당하는 어느 군인이 만약 300만 명이 그 광야에서 하루 먹을 식량을 계산을 했더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열차로 이 식량을 한 20량을 20개의 그거를 꽉 채우는 걸 그게 있어야 되고 물이 얼마나 있어야 되면 그 갤런 수로 뭐 몇 밀리언 갤런이 있어야 되고 하여튼 뭐 어마어마하게 그걸 많은 그것이 미니멈 자기가 그 전시에 군대에게 이것을 줄 수 있는 그 미니멈 이 식량이고 물인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돌을 쳐서 거기서 물이 엄청나게 흐르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키우고 먹이시고 그리고 돌보하셨는데 그런데도 불평을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예. 그것이 그냥 그때 옛날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보고서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그런 실패하지 말고 그들에게 그렇게 불평불만하다가 하나님 그들을 치셨잖아요. 자기네 뜻대로 우리 옛날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도로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간 그 틈에 아론을 시켜서 그래서 금 있는 거 가지고 도로 와라 그래서 그거를 금송아지 만들어서 춤추고 먹다가 그다음에 저게 혼났죠. 이러한 그 모습들이 우리가 조금만 해이해지고 편해지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것을 벗어나서 세상의 방법대로 그다음에 내 뜻대로 살고자 하고서 이렇게 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사탄이 뒤에서 살살살살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영적인 원리를 잘 깨달아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찬양하죠. 그렇죠? God is good. 근데 우리가 기분 좋을 때만 하나님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좋다 하는 겁니다. 항상 선하신 분이에요. 비록 내가 가장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욥처럼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욥은 비록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쓴 것을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 2년 8월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해서, 그래서 이제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기에 대한 주 말씀은 성전을 빨리 지으라 한 내용인데, 나중에 결국 그 성전이 제2의 성전, 솔로몬 성전 말고, 그 말고 그 후에 두 번째 성전이 BC 515년경에, 그러니까 이 말씀 떨어지고 나서 한 5년쯤 후에 이것이 완성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서 6장 14절 15절에 거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것은 나중에 찾기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 2절 봅시다. 나 여호와가 우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스가랴의 선지자들에게, 그러니까 스가랴의 조상들에게 아주 화가 났었다 하는 그 말씀을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받습니다.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 과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 왕국이 큰 범죄를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웃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과 영적인 간음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고, 결국은 그것도 순종하지 않고 또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그들을 다 내쫓은 것을 우리가 보죠.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몇 번이 나옵니까? 세 번이죠. 여호와의 말이라. 즉 하나님의 말. 여기 아주 가장 주된 그 메시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 근데 그 메시지가, 만군의 여호와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겁니다. 방황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죄 짓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하신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바로 그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 잃어버린 탕자, 집을 나간 탕자. 집에서 잘 살다가 불순종해서 그 다음에 돈 좀 주시오 해가지고 가지고 나갔죠. 그다음에 다 탕진하죠. 그런데 그 자식을 사랑하셔서 언제 오나 그 기다리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 이 하나님의 마음,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아마 같아요.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을 신약에서 야고보 사도가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죠. 먼저 너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사도 야고보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Return to me and I will return to you.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해방이 돼서 정말 우리의 고국으로 돌아간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그 미션을 다 까먹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농사 짓고 그 사는데 그 토전을 만드는 데만 바빴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은 70년 동안을 이스라엘 땅을 다 버려뒀기 때문에 땅이 황폐가 됐죠. 그래서 농사도 잘 안 됐습니다. 잘 지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광야가 된 그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동안 그 외국 땅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서 짓던 그 농사법도 다 사실은 잊어버렸습니다. 경험도 없어지고 옛날에 짓던 그 1세들은 다 죽고 이제 새로운 1.5세 2세들이 그중에서 몇 명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들은 이스라엘의 그 농사에 대해서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참 일하기가 그런 힘든 상태였었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돈도 없었고 또 그리고 밑에 그 저 사람들을 쓸 수 있는 그러한 그 종들도 없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그 앞에 나오는 그 학계서 1장 6절에 똑같이 그 오버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학계서 1장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리라. 똑같은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저희들 방법대로 그렇게 15년 내지 18년 동안을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그뿐만이 아니라 기근이 있고 또 흉년들이 또 따라왔습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죠. 그 학계서 같은 학계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서 이 땅에 산의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의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게 임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 막아버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 그런 가운데에서도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안 됐다는 거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악재가 또 납칩니다. 그것이 또 이웃 부족들을 통해서 그래서 공격을 하게 합니다. 비즈니스도 신통지 않은데 또 이웃에서 계속 공격을 해옵니다. 그것이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5절에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악하게 좀 힘들게 살게 하는 것은 빨리 포기를 하고 나에게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으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람들 크리스천들에게 그 우리가 하는 그러한 길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원치 않으시면은 자연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쪽으로 가지 말고 그리고 나한테 다시 기도하고 따라와라 이것을 가르쳐 주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 아니다 이건 내 아이디어니까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해서 계속 고집하다가 나중에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빈털터리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두 손 들고 그 다음에 할렐루야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고 그러고 인간들이 돌아옵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그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5절에부터 보면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혀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합니다. 마지못해서 성전을 건축해요. 그랬을 때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가로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그랬더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상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지금 이방 사람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보내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한 거지 이방 민족을 손을 빌려서 그래서 건축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만들었다 하는 그런 내용에서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이제 거치게 방해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인간들이 참 하는 방법은 자기네들의 그 뜻에 원치 않으면은 그러면은 항상 뒤에서 방해하고 그리고 이들을 못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여기서 많이 성경 어디서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러한 내용도 마찬가지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를 가만두질 않아요. 왜 가만두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기쁘시죠.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방해하는 존재들이 바로 악한 영들이에요.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이 사람들 뒤에서 조작을 해서 그래서 인간들로 하여금 그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반대하고 그리고 실족하게 하고 또 시험 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 주위에서 공격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으면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느냐? 나는 참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렇게 주위에서 방해가 많고 또 그리고 하기가 힘든데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이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예, 그래서 우리가 내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대로 하면은 그게 작심삼일에 며칠 가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포기하고 내가 하려고 그러다가 결국 나는 포기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것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절부터 보면은 스가랴 선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네 조상들을 대로 한 대로 가지 말라 하는 거죠.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십니다.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형상을 떠나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금 스가랴의 조상들이죠.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듣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여호와의 그 모세 율법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경고를 주셨느냐.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냈죠.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사를 보내고 이사야를 보내고 또 에레미야를 보내고 해서 회개하라. 여호와 앞으로 돌아오라. 똑같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듣지 않았다 하는 얘기예요.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하는 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디 갔느냐?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너희 선조들도 죽고 또 내 말을 받아서 전했던 그 선지자들도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결과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거기서 다 죽었는데 6절에 내가 종 선지자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내 열조에게 임하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돌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한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다 하셨느니라. 굉장히 어렵게 쓰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가 오래전에 너희 조상들에게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다 적었죠. 써서 그래서 이제 그 책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말 안 듣던 그 조상들 다 죽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들 죽었는데 남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만 남았어요. 그 말씀이 이제 그 두루마리 책 양피에다 적어서 그 스크롤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적어서 그대로 대대로 그 이제 서기관들을 통해서 이것을 필사를 복사해가지고 계속 내려온 겁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제 이 성경으로 남아 있어요. 사람은 죽습니다. 고집피고 악하고 김정일, 김일성이 다 죽어요. 죽는데 예, 이들에게 이제 회개하라고 전했던 그 말, 그 옳은 말, 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우리가 항상 그 공부하는 거지만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이 변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내 말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아무리 시간이 오래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다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아이디어, 내 프로덕트,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거 선전 많이 하고 그리고 이거 많이 팔라고 그러죠.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녹이 슬고 다 버려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 인간도 진리가 아니고 또 집들도 자동차도 빌딩도 진리가 아닙니다. 이게 시간이 몇백 년 지나고 나면 다 없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오직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또 진리가 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예,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같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이 바로 그렇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또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진리는 예수님과 성령님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시고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방법은 때로는 너무 아주 유혹적이고 또 쉽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은 아주 억울하고 바보 같고 참 그게 세상에서 이렇게 가장 그 어리석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따르면 절대 손해보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져 주십니다. 예, 그래요. 유대인들이 왜 잘 사는지 예, 그거를 우리가 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수가 적지만 미국도 지금 전체 인구의 5% 6%밖에 안 되지만 미국 경제 거의 한 70% 80%가 유대인들 손에서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 이유가 그 사람들은 제대로 참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많이 안 돼요. 되게 그 리버럴한 주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1년에 2월절 집에서 지키고 그다음에 나팔절 또 그다음에 수콧 뭐 이런 것들 형식적으로 지키지 깊이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대신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돈 버는 거를 위한 그것을 잘 지켜요. 그것이 바로 십일조입니다. 십일조를 이 사람들이 열심히 지키고 또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돈도 많이 이 사람들 내요. 그래서 랍비들들이 레위기하고 그다음에 신명기하고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무슨 절기 때 그때 내는 계산하는 것을 다 해봤더니 거의 한 23%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정상적인 유대인들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offer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특별한 일이 있으면은 텔레비전 스테이션을 하나 그걸 전세를 내가지고 그다음에 유대인들에게 모금 행사를 하죠. 그러면 이 어마어마하게 돈이 거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네들은 돈을 아끼질 않아요. 그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그 말씀의 약속 때문에 계속해서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원리를 알면은 머리 잘 쓴다고 얕게 쓰는 것이 거기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해 주심으로 해요. 우리가 그런 거 경험 많이 합니다. 우리가 내 방법대로 열심히 세이브를 해서 돈 많이 와가지고 있으면은 생각지 않게 뭐가 돈 쓸 일이 나와 저게 터집니다. 예. 그래서 뭐 에머전시로 해서 그냥 돈 다 나가고 세이브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확실하게 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남은 것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서 할 때 하나님 밑을 꽉 잡아주세요. 그것이 말라기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밑에가 새질 않아요. 안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그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원하는 뜻에 같이 참가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하기에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엉뚱당치 않은 데서 우리에게 큰 이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참 신앙생활 하더라도 아주 슬기롭게 현명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 성경의 잠언에 보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지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우리가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불순종한 이스라엘 조상들이 또 말 안 듣고 그리고 제사 안 지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드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또 이것을 전했던 선지자들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했던 내용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은 그대로 계속해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듣고 또 깨닫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이제 우리를 축복을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이것을 따라올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신 겁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혼탁하고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미혹의 영이 강하고 그리고 우리가 참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고 이것을 분별하기 힘든 그러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가 거기서 순종하고 따라가면 우리가 절대 손해볼 거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도록 자꾸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장사도 하게 하고 또 교회 안에서 말씀을 자꾸 이것을 타협하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살기 힘든데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지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이 잘못 가리키는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여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2장 3장의 일곱 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우리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 마음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신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 주인이 내 뒤에 없다라고 해서 내가 솔솔 땡땡이 치고 그리고 내가 순종하지 않고 시간 적당히 떼고 그렇게 하면은 그거를 누가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비즈니스를 해도 내 밑에 있는 종업원이 말 안 들으면 내가 참 화가 나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그 인간들이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러는데 오래오래 참고 보고 계세요. 그러다가 정 자꾸 딴 데로 가고 그러면은 한번 회차를 다 치시죠. 예. 그래서 다시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죠? 예, 한국에서 총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예, 그게 끝나고, 여당이 아슬아슬하게 과반수를 넘었다고 그럽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전국이 아주 참, 소란스럽고,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그 혼란한 것 똑같아요. 악을 선이라고 하고 선을 악이라고 하고 백을 흑이라고 하고 흑을 백이라고 하는 그런 세대에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그 진리가 없는 그 혼탁한 세상에서 그나마 그래도 좌파에게 남겨주지 않고